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큐팀 본문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으시고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괴롭히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은 바로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특별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이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삶이 없다는 것만 알게 되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한 부류와 특별하지만 섬기는 자로 낮아짐을 자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어제 큐티 본문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율법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 가르치는 이 서기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헌신한 자들이고 바리새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 헌신적이고 열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늘 가르치는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그 자리 자체가 기득권이 되어서 못 내려오고 또 자신들의 전통이 되어서 그것을 깨부수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도 안 씻으시고 안식일에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팔복산의 배부름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셨죠. 세상에 줄이고 목이 마른 기복산의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줄줄 꿰고 있어도 나는 옳고 주님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노력을 해서 또 무언가를 이루어서 스펙을 쌓아서 각자의 가지고 이룬 것으로 각자가 원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을 때가 많고 또 그 자리에 앉았다면 어떻게든 내려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이룬 자리라고 생각하면 남에게도 그런 노력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정작 입으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요. 어제 목사님의 큐티 노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무려 613가지의 율법에 이 세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라고 이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새벽기도 해야 된다, 뭐 철야기도 드려야 된다, 11조 왜 안 하냐 이런 것을 강조하면 도리의 믿음에 방해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는 이 헌금과 성김이 되어야 하는데 강압적인 요구만 한다면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도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인데 그러려면 먼저 본인이 섬김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자리에 자신은 없고 오로지 백성들만 그 자리에 내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칭찬받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 익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를 보면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하는데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든 내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도 저마다 익숙해지고 길든 마음들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고 상하는 것이 많을까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목표는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문자적으로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역자가 되었지만 이 사역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또 경험치가 쌓일수록 제 안에 교묘하게 섬기는 자리보다 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오면서 참 많은 부딪힘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 가난한 환경들을 순간순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제 안에 무서운 이 죄의 관성들은 또다시 전자동으로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에 가서 앉고 싶은 그야말로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나도 속고 이렇게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가야만 되는 곳이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저희 집입니다. 목사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께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설교의 자리는, 사실 모든 설교의 자리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의 자리는 바로 명절 때마다 드리는 저희 집 가정예배 설교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저의 가장 형편없음을 아는, 잘 아는 저희 부모님들과 이렇게 가족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 저는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교회 이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을 가지고 어렵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가 꼭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설교는 더 잘하겠다. 목사가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 아,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설교 강단에서 강제로 끌려서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명절 때 제가 내려가고 싶겠어요. 명절 때가 다가오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일이 끼어있나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주일이 끼어있으면 합법적으로 명절에 안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 핑계로 고향집에 안 내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우리들 교회 말씀을 나누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그 무거운 짐을 아내에게 지우고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생각해보면 그 주보도 아내가 챙기고 그 자리도 아내가 만들고 모든 그 세팅을 아내가 다 하고 저는 설교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그 자리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내려와야 되는 이 모세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와야 될 모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계십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손도 까딱하기 싫은데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문은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죽띠를 만들어서 이마에 차고 다닌 것이고, 옷술은 이 계명을 기억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넓게 하고 또 크게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문을 차고 다니니까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상석에 앉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이유는 상석에 앉고 문안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존적인 교만으로 누구나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고, 아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비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행위를 지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승이라고 불리고 싶고 아비라고 불리고 싶고 지도자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자로 이 땅에서 존경과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경받을 권위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도 지도자도 아버지도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가 다 형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권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권위가 없으면 누가 훈련을 받겠습니까? 군대에서 상관이 없으면 누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압도적인 권위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 구원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받고 갈 말씀과 더불어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 권위와 생명 지도력이 다 주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섬김 받고 누리고 명령하고 지킬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 권위를 찾았다면 오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다 못해서 죽어주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가르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자체가 진리고 권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저절로 느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질 때 저절로 느껴지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 위해 정말 이 권위와 생명과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정말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의 차이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이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는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여기는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만 준다면 명예만 준다면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칭하고 돈과 자식과 명예 좋아하면은 정말 이 땅에서 진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진 것 외에는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하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인정이 되지도 않았고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는 대인관계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고 저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취사선택하면서 만났었기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사역자가 되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이 사랑을 가져야 됨에도 여전히 내가 관심이 있는 한 사람, 성향이 맞는 사람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를 인정해 줄 것만 같은 사람만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심각하게 몰랐던 것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를 뛰쳐나가서 그렇게 자신 있게 여기던 청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울과 대인기피와 공황장애 이 3종 선물 세트를 받고 나니 얼마나 그동안 내가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했던 사람인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던 사꾼 목자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낮아질 수 없으니 주님이 강제로 낮춰주셔서 겨우 깨닫게 해주셨고 제가 높아지고 싶지 않았던 방법으로 저를 높여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횟수로는 이제 13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을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봐왔던 아이들의 이 청년 시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어두웠던 청소년 시절, 또 그 가정의 아픔들과 사연들, 또 그래서 드러났던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함께 있었던 우리들 교회 삼겹줄 공동체의 이 목장의 보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되니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상실감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비관하며 자살 시도도 하고 정신병원에도 입원도 하며 살았던 아이가 어느덧 청년이 되어서 청년부에서 목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청년들에게 열심히 설교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그렇게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보여준 것은 치리받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래서 헐떡거린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청년들은 때마다 연락이 와서 청소년 때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청년 때 같이 늙어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니 그게 주님이 주신 권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목자 부목자 그 수련회를 봐도 신임 목자님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목자님이 세워지기까지 거쳐갔던 수많은 목자님들이 나와서 다 안수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구속사의 역사를 다 공유하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낮아짐의 섬김 정말 그것에 권위가 있지 않을까 정말 저도 뒤에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임 목자님과 또 그분이 거쳐갔던 목자님들이 전 눈만 마주쳤는데도 그냥 눈물이 터지시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또 세워짐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높이기 바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위대한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고 하시니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는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다가 목사가 되어서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정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저에게도 있지 않나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만 좋아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교만이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가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환경과 사건의 겸손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팔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지역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특별히 건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교육부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청년국 보석상자 집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에 생명을 저버리는 모든 정책들을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 모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 모든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주님, 이 세계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른 담임 목사님의 미주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목양국과 청년국의 모든 양육과정 또 교육부서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 드릴 것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우리들 교회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모든 아픔과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또 기억나신다면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분열을 그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주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